오늘은 신약 성경 사복음 중 사복음서 중 두 번째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한 권씩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또 마가복음 짧습니다. 16장 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면서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손들어 보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우리는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직접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릅습니다. 설교만 듣는 것과 또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하고 다릅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간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 그 성경 전체를 계속 듣고 읽고 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서를 하나만 주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나눌 건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가 복음을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죠. 마태에게 천명은 복음을 전할 사명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구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이 족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족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사야서 좀 보아라. 그대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족보부터 쭉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방인과 로마 사람을 향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였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복음을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록 문서를 남긴 거예요. 그 사도행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을 사실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나의 복음, 나의 사명, 나의 전도 현장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복음서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이면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과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도 너희의 복음을 적으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성경책을 새로 써가지고 윤돈복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 만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요. 사도행전 우리는 29장, 30장 써가는 겁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55개국에서 17,000명이 모여서 일산 킨텍지에서 우리 교단 협회에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20년 전에는 작은 100명, 200명 소수가 모였지만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문화, 영상 모든 면에서 스위스에서 기자하고 왔는데 전 세계 컨퍼런스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성 또 서로 인턴십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와서 이렇게 한번 이벤트식으로 회사 광고하고 바이어들 추천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하죠. 그런데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여러분 교회 사회에 남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여러분의 그러한 사도행전을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그 길을 앞서가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 예수님도 반대했다니까요. 예수님도 팔아먹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똑같은 부부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동역자고 식주인이 되고 목회자를 탁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본인 그 부부가 원리스가 됐는데 같이 흐름을 타지 못한 그 부부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목숨 걸고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던 그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를 못 버리죠. 나의 목적, 나의 동기, 육적인 거, 돈, 성공 이거 다 줄 건데 이게 복음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미션과 천명과 사명보다 조금 앞서니까 그것까지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당당히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가야 돼요. 네. 유목사님, 우리가 유목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최목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레벨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앉게 하셨더라고요. 이만이나 신천지는 절대 못 앉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갔더니 신학교에서 오직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이게 통합이 돼, 혼합이 되는 거예요. 다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길을 걸어갔던 마가 다락방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제 천년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적용된 또 많은 우리 삶에 대한 메시지도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강하셔가지고 상처를 막 주시는데 천국에서 또 아버지 이야기하니 그러겠는데 하신 만큼 제가 하려고요. 근데 저 성경을 그때 읽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잠언을 읽고 성경 전체를 읽는데 그때 훈계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훈계를 하신 것 같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오히려 전환점이 됐어요. 잠언 31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 젊은 청소년들은 선생님에게 뭐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러잖아요. 때리지도 못하게 만들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 망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훈계를 달게 받고 훈계하라 했어요. 심지어는 정말 사랑의 매라면 죽지 않으니 때라.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까지 성경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의 방법이 그렇게 성과 동떨어지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복음만이 성경만이 참된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인정받기는 싫더라고요. 똑똑한 건 아니지만.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훈계 와, 뭐 그런 말씀 하시다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그러고 뭐 그런 심한 말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좌우의 날선 검 같아요. 예를 찌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의사 선생님이 쓰는 살리는 칼이잖아요. 메스고 그냥 복음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죽이는 칼이거든요. 저도 평소에는 말을 착실하게 해요. 그러나 강단에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의 꼭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가장 심한 욕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잖아요. 독사.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무슨 그 잔소리 그리고 꾸지람을 하면 아 맞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선생님이 그러면 아 맞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왔잖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반성하지도 못하고 핑계 이유 돼요. 그러면 생각하지 저 인간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복음 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라니까요. 요셉과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다니엘의 모습. 그건 복음 다 알았어요. 구원을 다, 민족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 다 역사적인 구원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노예의 생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직자 이러면 세지만 뭐 어떤 분을 뽑았어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지혜와 성령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중직자로 뽑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마가는 나의 복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도. 저도 목사님이 적용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기 목사까지 됐습니다. 이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로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했는데 현장이 주역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은 맞네. 그러거든. 아무리 그리스도 천만 번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다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제 마가복음을 나눌 거니까요.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마가는 마가 다락방 장소를 헌신한 초대교회 성도의 자녀로서 평생을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러한 후대였습니다. 그러한 렘넌트, 우리 교단은 렘넌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후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나요? 마가 다락방. 안 나옵니다. 그잖아요. 큰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 다락방에 올라가다. 이런 건 이 내용이 나요. 마가 다락방.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호와 증인이 성경에 삼위일체 안 나오. 그건 국어를 잘못한 인간이에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그 정황 속에서 우리 단어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 최후 만찬을 베푸신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인가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그 장소를 제공한 마리아가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일까요? 최후의 만찬과 마가의 다락방과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장소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가 요한의 마리아거든요. 근데 직접이 특별히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찾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정황적인 것을 보았을 때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개 갇혀서 나와서 들어가서 만났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물동이를 들고 있는데 그 유월절을 준비할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 어디서 잡수시겠습니까? 그 장소에 갔더니 큰 다락방이 있더라. 그 장소에서 사도행전 1장 성령의 오순절 임하였던 그 장소를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 이 정황적인 연결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다. 틀린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만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큰 부자임이 불명합니다. 숫자가 500명이잖아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보면은 교회사의 초기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것이 초기 교회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로마에 유학파일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번에 55개국어로 통역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우리처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면 통역하는 데 더듬어요. 쓰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통역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일본 분도 그렇게 한국말. 아, 사도화라는 막 전도 캠프 일본에 갔는데 우리를 웃기더라니까요. 그 나라 사람, 본국 사람을 웃기더라니까요. 메시지 하면서. 야,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7년, 8년, 10년 유학하지 않으면 그렇게 언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바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모든 상황을 정리한 그런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을 이제 가장 오래 처음 기록한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순서는 마태복음이지만 그걸 가장 먼저 적었다는 주장하는 분도 있고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마가복음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 마가가 젊은 사람인데 그럴 것인가? 마가가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통역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했을 때 기준이 되어 그 뼈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는 이렇게 유력한 부잣집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선교 활동에 동용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잖아요.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원조인데 베드로. 우리 삼촌이 원조인데 우리 어머니가 마가 다락방 제공한 사람인데 베드로 아니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가 자신도 유산 받아서 그냥 그렇게 전도자로 안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기도 다 버리고 이 전도자의 길을 갈았는데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바울들이 이 사람이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말도 더듬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받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베드로보다 더 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속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데려와라. 네. 여러분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 그 흐름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큰 다락방을 제공한 부잣집의 자녀인 마가가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 복음을 받고 삼촌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수행자로 평생 사역을 하다가 마가복음까지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과 이방인을 향한 겨냥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게 즉시 바로 이런 게 40번이 넘도록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 자세히 적었지만 마가복음은 빠르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특성에 맞게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지교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에 맞게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자세히 적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 사기꾼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막 마태복음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내용이 대부분이 뭐 유대인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특성이 있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색깔의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또한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에게 합당한 포럼을 할 수 있고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여유가 있게 또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또 그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내용,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 2장 10절 11절에 보면 중풍병 환자를 그제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치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가 한 사람만 보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마가복음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뭐 그래도 되고 그렇게 안 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뭐냐면 이 기록하고 통역하고 지금 우리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외국인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우리는 신학교에 가고 누구를 이번 세계복음 보면 만나는 분들이 다 전 지금 30개국 넘도록 우리가 전도학교 또 지교회 그러면 신학교 세워서 가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통역이에요. 통역사.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3, 4, 10몇 강의를 통역을 하려면 옆에서 계속 얼마나 통역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 깊이나 속도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분, 30분은 그 나라 영어는 못해도 제가 통역관 맞히는 일을 해요. 이 실력을 테스트해요. 좀 어려운 문장, 긴 문장도 해보면 잘 따라하면 약간 더 긴 문장도 해요. 그러다가 호흡이 맞으면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해버리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어느 나라 어느 용어를 하더라도 남미에 갔을 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통역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원주민은 말로 해. 뭐가 어려우냐면 한마디 하고 다음 마디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잊어버려. 사중 통역을 하니까 잊어버려. 필리핀에도 원주민까지 가면 그냥 팔라원에 가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은 따갈로어로 하면 원주민어로 또 해야 돼요. 이게 사중 통역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고려인 너무 감사해요. 러시아어를 잘해. 조선족 너무 감사해요. 중국어 통역 다 그분들이 없으면 선교 못 해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마가가 통역관의 역할을 했다 하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껴지자면 그 현장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 역할 여러 분야에서 마가는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자, 큰 첫 번째로 오늘은 그래서 이 마가가 로마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전달했는데 핵심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멀던 말씀이었기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대표적인 요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절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좀 섭섭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많이 우리가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잘 안 읽어서 그러나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믿으면 되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삼위일체라는 게 이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신분과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가치가 동등합니다. 예. 인간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새끼는 동물, 소는 소를 낳죠. 동등하는 거예요. 소는 소새끼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강아지 개는 강아지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저 인간은 인간을 낳고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보면 왕 신분이 귀족이 귀족 자녀면 신분 자체가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세습이 되죠. 그런데 왕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 왕이 물러나요.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물러나는 경우 그러면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럼 누가 높죠? 원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존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권한과 구원의 것을 예수님에게 아들인에게 권한을 물어서 어느 부분은 마치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던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헷갈리냐? 아버지요. 그러면 기도하거든요. 아버지께 순종하거든요. 그런 이제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다면 그렇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족은 귀족을 낳고 노예는 노예가 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로마를 뒤집은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로 왜 오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이긴 사람 보셨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분 보셨습니까? 무리를 거르신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한강을 건너신 분 보셨습니까? 그러다 문둥병자를 고쳤어. 인류 역사에 그런 분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고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참 선지자 제자 왕.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지사장 왕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곧 진리요 참 선지자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삶 속에 살아갈 때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경제의 길, 교육의 길,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막힌 것, 여러 가지 그런 길을 열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 지었을 때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그럴 수 있잖아요. 민족적인 죄, 뭐 다른 나라의 죄.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여.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제사장이잖아요. 왕으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흑암세를 꺾을 수 없잖아요. 왕이 되어서. 근데 그분이 참선인제 제사장 왕 되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축복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의 유튜버에 봤더니요. 저는 뭐 점쟁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그거는 세계적인 대예언자 10명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세계 초강대국이 하나 동방에서 떠오르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예언해요. 그건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자들이 왜 그런 줄 했는지 모르죠. 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세지 말에 이 나라 민족을 반드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 아니 의인 1명만 있으면, 복음 깨닫는 1명만 있으면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후대의 렘넌트 1명만 일어나면 요셉처럼 애굽과 바벨론, 다니엘처럼 바벨론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한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시기로 작정 것을 누가 와서 예언해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미리 왔어. 그래가지고 내 뒤에 또 한 분이 오실 건데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믿으라 이거죠. 어떤 저도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내가지고 왜 그런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아버지의 그 제사장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이 광야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청렴하게 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정말로 선지자처럼 구약에 나온 선지자처럼 다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딱 이야기한 거예요. 왜 메시아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태어나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예언한 분이. 또 이사야서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했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을 줄 알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성경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아요.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 너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지나칠 정도로 근거를 다 말. 워낙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지나칠 정도로. 이뿐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최고로 높은 지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신 구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죠?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노예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의 국가의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인간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에 선포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들의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생각을 부셔버렸어요. 드린 거예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로 섬겨야 되겠구나.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정의와 공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 복음 안에서는 서로 섬겨야 되는구나. 이거들 그게 교회였잖아요. 오늘 그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편만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그 백성에게, 그 나라 국가에 많이 잘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을까요? 약간 더 구체적인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로마를 살렸습니다. 로마는 틀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영적인 서밋, 복음의 서밋이 되어 결국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 우리 세상은 권력으로, 돈으로, 무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사력으로, 원자폭탄으로.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그게 뭡니까? 첫째,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피제사, 그리스도의 피, 피 뿌리는 제사 했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금가루 뿌릴 건데 예수님은 피 뿌려서, 돈 뿌릴 건데 예수님은 피 뿌려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열매야 맺어져라 맺어졌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우리가 표어로 삼는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 3절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실력이 아니라 왕에게, 대통령에게, 위정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그래서 엘리사는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른 방법. 또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그루터기 배임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 남은 렘넌트가 있었다니까요. 그 남은 자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예요. 일곱 번째로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와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린 다른 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고 로마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죠? 치유되고 뭐 뜨거워지고 그런 방언,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교회죠. 하나님 방법은.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하나님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살렸어요. 세계를 살렸어요. 또, 그 교회만 있는 게 흩어지는 교회. 지교회,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리스도인 전도 운동, 복음 운동. 현장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뒤집었다니까요. 집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잡아요? 칸타콤에 들어갔어요. 모이는데 어떻게 잡아요? 흩어지는 교회. 왜? 이 교회는 뭐냐? 결국은 영원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고, 천국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 마가와 초대교회는 강대국과 다문화와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우리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살렸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 제 신앙도 제일 좋았을 때가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헌금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요절 외우고. 그랬는데 목사 돼가지고 뭐 일주일에 요절 외우지 않아. 초등학교 때보다 못해. 네. 근데 오히려 집중이 흩어진다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주님 앞에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가. 늙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가야지. 네.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영적인 문제, 상처, 집중 잘하잖아요. 원만 불평 그런 건 너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우러나오잖아요. 아,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가정에 대한 불만 불평. 너 포로 왔는데 우리 너가 포로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막 원만 불평 그렇게 해줬는데도 아, 섭섭아. 그건 24시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 안 되고 말씀에 집중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교회에 놀러 가는 것은 잘 집중되더라고요. 그런 건 거짓말하는 건 잘 집중하더라고요. 정말 진실된 건 집중 안 해. 정말 해야 될 건 안 해. 우선순위? 내가 꼭 해야 될 건 집중 안 해.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인들은 집중 안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더 힘들다니까요. 예수 믿고 더 응답받아 사니까 더 편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할까요? 왜 집중을 이걸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상과 불신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렘넌트는 24시간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평, 불만하고 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미션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여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WRC 하는데 3박 4일날 일산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들이 다 그 게이트 엑스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이 몰려오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달씩 그러면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중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렘넌트들도 대부분 뭐 중요한 역할을 다 했는데 또 보니까 게이트 엑스포 거의 노동해야 되거든.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아. 왜 그러냐. 선배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다 거의 대부분 거기 많이 가. 왜냐.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예비해 두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이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에게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분 많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귀신 들린 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우리는 복음 들어가서 무당에게도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다 하잖아요. 그 현장을 체험하잖아요. 영혼 치유? 정신, 마음, 질병, 약 먹으면 어렵잖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복음으로. 약으로 안 되고. 그것도 다 잘 치유받고 약도 먹고 병원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함께 병행해 있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약으로 치료합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약으로 치료합니까? 부모 자녀 사이가 자녀가 곁길로 갔는데 어떻게 약으로 치료합니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리하여 막지 못한 저주와 재앙과 전쟁까지도 막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하고 깨달으면 될 거예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쭉 메시지를 누적해서 싸우다 보니까 벌써 62가지가 됐어. 그래도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 바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행복한 21가지, 교회를 살리는 참 행복 5가지, 사람을 살리는 9가지 소통, 학업을 살리는 7가지 행복, 그리고 세계를 살릴 20가지 전도, 전문성과 훈련. 이 속에 여러분 집중하고 올인하여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붙잡아야 될 그 미션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을 통해 산업과 학업의 기적을 체험할 정도로 메시지의 흐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집중하다가 12명의 사도들보다 먼저 마가복음이라는 시대적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정도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단 1분, 2분, 5분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행복한 시간을 갖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성공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1분씩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다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그럼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축복들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정도로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날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번 주간도 마가복음의 말씀과 성경과 또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한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강단의 메시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어서 그 응답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이웃과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후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